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은 인류의 전쟁사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 곧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시면 다윗은 전쟁을 수행하여 백전백승했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하거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참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참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스스로 삼가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결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군사훈련이나 무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거룩한 전쟁에서는 군인들의 거룩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셔야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적이 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여 징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몸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장품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거룩한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대적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대적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소수고 무기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만 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홍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보다 약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군대도 모두 물리치셨는데 그보다 약한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백성들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지 군대의 숫자나 병기의 강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적진에 가까워지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군대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 본문 5절에 책임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교들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집을 건축하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도원을 가꾸어서 첫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지만 여자를 취하지 못한 사람 전쟁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군대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적군에게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화평을 수락하면 그들을 죽이거나 약탄하는 일이 없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화평을 수락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면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이되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성읍에서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유아는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지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삼아야 될 그 가나안 지경 안에 성읍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짐승과 육축은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닮아서는 안 되며 뿌리째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을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는 문자적인 적용을 오늘날에 만일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거룩한 전쟁의 실체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일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처럼 거룩할 때 우리도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용기를 덧입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